생생 라디오 매거진.
안녕하세요.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의 노숙자 25%가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노숙자 문제는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갈등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런데요, 이런 분위기를 환기할 만한 소식도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시 지하철 역사에서 노래를 부르는 노숙자 여성의 이야기인데요. 이 행인들이 바구니에 넣어주는 돈으로 생계를 꾸려온 50대 초반의 이 에밀리라는 이름의 여성의 노래 영상이 지역 경찰이 찍은 동영상을 통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금발머리를 양갈래로 묶어서 얼핏 소녀처럼 보이는 여성이 한 손에 서너 개의 가방을 들고 또 한 손으로는 짐 가방을 끌면서 노래를 불렀는데요. 부른 노래가 아주 유명한 이탈리아 오페라 아리아였습니다. 이 노숙자 여성의 오페라 아리아 영상은 경찰국 트위터를 통해 일주일 새 80만여 명에게 퍼졌고요. 미국의 유력 일간신문 LA 타임즈의 기사를 통해서 이 여성의 사연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까요, 이 여성은 러시아 출신 이민자이고 이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가르쳐온 음악가인데 예상치 못한 불운을 겪었더군요. 수년 전에 건강이 나빠져서 병원 신세를 졌고 병원비와 생활비 때문에 거리의 악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만 사고로 바이올린과 손목이 망가져서 못 쓰게 된 것이죠. 월세를 못 내게 되면서 노숙자가 됐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미국인들이 이 사연을 접하고 인터넷 모금 사이트를 통해서 7만 달러를 순식간에 모았고요. 에밀리 씨에게 전달했습니다. 운명의 장난처럼 노숙자가 됐고 기적처럼 유명인사가 된 에밀리 씨. 벌써 행사에서 노래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행복해 하더군요. 미국인들은 이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만드는 평범한 진리를 잊지 말자면서 노숙자 문제에 이런 관심도 필요하지 않겠냐는 반응입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한 주간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를 통해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정리합니다. 독자의 선택,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VOA 이야기 미국사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익스트림이 부릅니다. More Than Words 들어보시죠. It's not that I want to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유죄. Black Lives Matter.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 미국 내 일부 경찰의 흑인에 대한 과잉 대응으로 흑인들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나왔던 구호,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라는 말이 지난주 미국 텍사스의 한 법원 앞에서 다시 들렸습니다. 바로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위층 주민의 아파트를 자기 집으로 착각하고 들어간 뒤에 거주자를 침입자로 오인해 총으로 쏴 숨지게 한 전직 경찰관에게 살인죄 유죄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댈러스 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앞선 6일간의 증언 청취와 수시간의 장구 끝에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직 백인 여성 경찰관 앰버 가이저에게 유죄를 판결한 것인데요. 유죄 판결이 내려지자 법원 밖에서는 Black Lives Matter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시위를 벌이던 흑인 민권단체 회원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여경 가이저의 총에 맞아 숨진 보탐진 씨는 사망 당시 26살로 흑인인데요. 이 아파트 3층에 사는 가이저 씨는 열려있는 문에 열쇠를 꽂고 들어가서는 집 안에 있는 보탐진을 보자 침입자라고 생각하고 총을 꺼내 발포했고 피해자는 가슴에 총탄을 맞고 쓰러진 뒤 911 응급차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숨진 남성은 카리브해 세인트루시아 출신 흑인으로 아칸소에서 대학을 나온 뒤에 컨설팅 회사에 다니는 촉망받는 젊은이로 주변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댈러스 검찰은 애초 가이저를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려다가 대배심에 넘겨 살인 혐의를 재판에 회부했는데요. 법원은 이일 이 여경에게 실형 10년을 구형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보잉. 항공기 제어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도네시아 라이언 에어 610기가 지난해 10월 추락해 승객 전원 200여 명이 사망했고 올 3월엔 에티오피아 항공의 같은 기종이 이륙 직후 추락해 157명의 승객과 승무원이 모두 숨졌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400여 명 탑승자 사망자를 낸 보잉 737 맥스 기종을 만든 미국 최대의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사가 9월 30일 안전성에 최고의 초점을 맞춘 새 부서를 신설하는 것을 포함해 이사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여서 보다 진전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데니스 뮬렌버그 최고 경영자는 새로 구성된 생산 및 서비스 안전기구는 보잉사의 베테랑 기술진 출신인 베스 파스토가 책임자로 이끌어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는 최근까지 보잉 여객기들의 안전검사와 부서 간 융합 담당 부서장으로 일해온 여성 임원입니다. 앞으로 보잉 직원들이 제기하는 모든 안전상의 문제와 부당한 압력, 성능이 불투명한 생산품 등에 대한 모든 조사와 감독을 맡을 것이라고 뮬렌버그 회장이 말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그동안 있었던 보잉사의 사고들에 대한 조사팀을 감독하고 안전검사위원회, 회사의 기술부문과 연방항공청에서 파견된 항공전문가들의 항공기 검사 작업 등도 지원합니다. 뮬렌버그는 이번 조치가 보잉사의 항공기 설계 및 개발을 담당하는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5개월 동안의 회사 정책과 수행 과정에 대한 보고 이후 이사회에서 결정한 권고사항들에 따라 이루어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한때 세계적으로 가장 잘 팔리던 737 맥스 기종의 잇단 사고로 이 비행기 설계의 결함에 대한 여러 자체 조사를 감수하고 있는 보잉사는 앞으로 더 많은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이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VOA 방송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한 주간 가장 많이 본 뉴스로 한반도 소식 알아보는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택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에는 독자분들께서 어떤 기사들을 또 많이 보셨을까요?
네, 저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기사는 북한이 지난 2일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의 기사입니다. 북한이 한반도 시간으로 2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7시 11분경에 북한이 강원도 원산 북동쪽 해상에서 동쪽으로 발사한 미상의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미사일이 북극성 계열로 추정되며 최대 비행 고도는 910여 킬로미터, 그리고 거리는 약 450km로 탐지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는 이날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즉 SLBM을 시험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한미 정보 당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정밀 분석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북한이 직접 발표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신형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 북극성 3형을 지난 2일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중앙통신은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은 2019년 10월 2일 오전 조선 동해 원산 만수역에서 세형의 잠수함 탄도탄 북극성 3형을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세형의 탄도탄 시험 발사는 고각 발사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북한이 미국하고 실무 협상을 한다고 해놓고서 이런 도발을 한 데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떤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네, 브루스 클링너 미국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핵과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종류의 탄도미사일 시험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따라서 미국은 오랫동안 기다린 실무 협상을 연기해야 할지 혹은 이 대화에 참여함으로써 중거리 미사일 발사의 유엔 결의 위반을 조용히 묵인해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 아주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는 겁니다.
네. 자, 또 다른 분석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북한 문제와 트럼프 대통령 재선 문제가 맞물리면서 북핵 협상이 난항을 겪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과정을 최소한 재선 때까지 끌고 가려 하며 이는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핵 협상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긍정적으로 진전되기 더욱 어려워진다고 힐 전 차관보는 말했습니다.
네.
힐 전 차관보는 그러면서요, 이번 미사일 시험 발사가 명백히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면서 이를 이유로 미국이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만 최소한 북한의 제안이 무엇인지 들어보기 위해서라도 협상에는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정치적 의도 말고 다른 의도에 대한 분석으로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미 국무부에서 비확산 담당 수석 부차관보를 지냈던 조셉 디토마스 펜실베니아 주립대 교수는 이번 발사가 확실한 핵 억제력 확보를 위한 장기 계획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 시험 발사의 주요 요인은 무기 프로그램 개발이며 그리고 북한 입장에선 아주 논리적인 수순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이 프로그램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디토마스 교수는 덧붙였습니다.
네.
다만 핵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건 궁극적으로 미국과의 합의를 압박하려는 목적도 있다면서 무기 개발과 정치적인 의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기사 잘 살펴봤고요.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기사는요.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경우에 과거와 달리 위협은 한반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20년 전이라면 한국에 대한 북한의 공격은 영내로 국한된 문제였겠지만 지금은 한반도 차원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미 국방부는 영내에 국한된 군작전 계획의 시대는 지났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9월 퇴역한 조셉 던포드 합참의장이 변화된 미 안보 환경에 맞춰서 임기 동안 주력한 정책과 방향을 설명하는 소식지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한반도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네.
20년 전이라면 한국에 대한 북한의 공격은 영내로 국한된 문제였겠지만 지금은 한반도 차원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미군 작전 계획의 전 지구적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네, 자, 전 지구적 통합이라면 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네, 전략사령부는 위협의 정체를 파악하고 그리고 북부사령부는 북미대륙과 미 본토 방어준비태세를 갖추면서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병력과 장비를 이동시킬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또 사이버사령부는 적군의 컴퓨터 시스템을 공격하는 동시에 미국의 컴퓨터 시스템도 보호해야 하면서 그리고 우주사령부는 궤도에서의 전투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군사 전문가들도 역시 이를 지적했습니다.
전 지구적 관점에서 접근을 말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주한미군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군사 역량 확대로 인해서 한반도 군사 충돌은 전 세계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핵무기와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대미 공격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에 대한 방어에 나설 경우 북한의 대미 공격도 반드시 예상하고 그리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또 미군의 한반도 배치 시에 대부분의 장비는 해상 운송되는데 북한의 잠수함 함대 역량 증가를 감안할 때 미국은 한반도를 넘어서 하와이까지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아울러 한반도 전쟁 발발 시에 북한은 전 세계 국가에서 사이버 작전을 벌이며 미국의 통신 시스템을 교란시킬 것이기 때문에 사이버 전쟁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이에 대해 더해서 전문가들이 또 북한을 얘기할 때 빼놓지 않고 짚고 가는 부분이 바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확산 활동인데요.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요?
네, 말씀해 주신 부분이 맞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 역시 전 세계로 확대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확산 활동에도 주목했습니다.
네.
북한은 시리아와 이란, 예멘 등 중동 국가는 물론 아프리카 국가들과도 관계를 맺으면서 대량 살상 무기 관련 장비와 훈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국가들에 있는 북한의 비밀 요원들이 벌일 대미 공격도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국방부는 소식지에서 이런 변화된 안보 환경에 맞춰서 던포드 합참 의장은 미군의 계획과 의사결정 그리고 병력 관리와 설계의 세계적 통합에 주력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바로 세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으로 살펴볼 기사는요. 실무협상과 관련해서 북한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한 기사입니다.
네.
김동현 기자입니다.
We've provided 20 or more oral or written security guarantees to North Korea over the years.
클링너 연구원은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은 1994년 제네바 합의와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대단 선임 연구원은 미국이 북한에 이미 여러 차례 체제 보장을 약속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미국은 1994년 제네바 합의와 그리고 2000년대 6자회담 그리고 최근에 미북 협상에 이르는 동안 북한에 20번 넘게 구두 그리고 또는 서면으로 체제 보장 약속을 제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어떤 약속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특히 북한은 체제 안전 보장을 한반도 비핵화만큼이나 광범위하게 정리하고 있다면서 주한미군의 물리적 철수부터 그리고 미한 동맹의 폐기, 해구산 제거까지 포함되는 개념으로 주장한다고 클링너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네,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 북한이 계속해서 체제 안전 보장을 언급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다가 아닐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이 최근에는 경제적 안보 보장 범위까지 확대 적용하기 시작했다면서 협상의 최종 목표보다는 제재 완화를 받아내기 위한 협상의 지렛대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네.
6자회담 미국 측 수석 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통화태 차관보는 북한이 원하는 게 체제 보장이 아닐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뭘 원하는지 예단해낸 대신에 그들이 말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체제 안전 보장과 관련한 또 다른 전문가의 분석 하나만 더 알아볼까요?
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안전 보장 자체가 외부의 적을 통해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에는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김씨 일가에게는 모든 잘못을 돌릴 수 있는 미국이라는 적이 필요하며 그래야만 지도자를 오류가 없는 신과 같은 존재로 포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베넷 연구원은 미국을 더 이상 적대 국가로 돌릴 수 없는 안전 보장은 결국 주민들 사이에서 김정은 체제의 허상을 부각시킬 수 있다며 결코 북한의 최종 목표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네 번째 기사로 넘어갈까요?
네, 다음으로 살펴볼 기사는요.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가 북한의 핵 포기를 압박하는 데 실패했다는 미국 정직 관리의 지적에 대해 다룬 기사입니다. 김영교 기자입니다.
leading to an acute economic crisis in North Korea. It have not led to where the point where North Korea's economy is at a breaking point.
미국 중앙정보국 CIA 한국 담당관 출신인 테리 연구원
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국제사회가 강력한 경제 제재를 이행했음에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압박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미 중앙정보국 즉 CIA의 한국 담당관 출신인 테리 연구원은 경제 제재에도 북한 경제가 극심한 위기를 겪거나 붕괴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경제 제재가 김정은 위원장을 더 이상 버틸 수 없도록 만들거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게 만들지 못했다는 겁니다.
네.
테리 연구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제사회로부터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이라면서 그 목표에 가까워졌다고 전망했습니다.
예, 제재가 큰 효과가 없다는 얘기로 들리네요.
네, 그런 소리일 수도 있을 텐데요. 윌리엄 뉴콤 전 재무부 선임경제자문관은 그러나 경제 제재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북한과 같은 나라를 압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 미국 대표로 활동했던 뉴컴 전 자문관은 만약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아서 경제 제재가 효과가 없었음이 드러날 경우 핵 보유 옵션을 고려 중인 주변국들에 미칠 파장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게 될 경우 북한의 문제로 고치는 게 아니라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네. 자, 마지막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는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경질된 후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서 한 발언을 전한 기사입니다. 이 기사도 김영교 기자의 기사입니다.
He may try to get relief from international sanctions. He may make some concessions. But under current circumstances, he will never give up.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경질된 뒤 처음으로 소환 공식 행사인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네, 이 볼튼 전 보좌관이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게 오랜만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을 포함한 미국의 전반적인 외교 정책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볼튼 전 보좌관은 지난 9월 10일 자리에서 물러난 뒤 약 20일 만에 공식 석상의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네.
이날 토론회는 아시아 내 전략 지정학적 변동, 미국과 한국이라는 주제로 열렸는데요. 볼튼 전 보좌관은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완화시키기 위해 어느 정도 양보할 수는 있지만 핵무기를 결코 자발적으로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볼튼 전 보좌관은 김정은 위원장의 운반 가능한 핵무기 역량을 그대로 보유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무엇이든지 할 것이라는 전략적 결정 아래 움직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현재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감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이제 핵탄두와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따라서 이 같은 실험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은 다행이 아니라 오히려 걱정해야 할 징후라고 말했습니다.
자, 최근 몇 달간 계속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단거리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했는데요. 네. 볼튼 전 보좌관은 어떤 평가를 내놨을까요?
네, 단거리 미사일 실험이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여길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게 볼튼 전 보좌관의 주장입니다.
네.
볼튼 전 보좌관은 기동성과 같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은 얼마든지 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에 응용될 수 있다면서 한국에 있지 않다고 단거리 미사일이 위협이 되지 않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볼튼 전 보좌관을 경질한 뒤에 특히 리비아 모델을 언급한 게 실수였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볼튼 전 보좌관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볼튼 전 보좌관의 경질 배경을 설명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볼튼 전 보좌관이 리비아 모델을 언급해서 대북 협상에 차질을 빚었다고 거듭 비판하고 새로운 방식을 추구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역사를 돌아봤을 때 북한이든 이란이든 확산 국가에 제재 완화 등 경제적인 혜택을 줄 경우 해당 국가들로서는 그로 인한 혜택이 소량의 핵무기를 줄이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볼튼 하면은 뭐 슈퍼 매파라고 불리는 만큼 미국의 과감한 결단을 주장하는 게 많은데 북한과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을 언급했을까요?
네, 볼튼 전 보좌관은 북한의 핵 위협을 다루는 데 있어서 북한 정권을 교체하거나 군사력까지 동원하는 방법도 진지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슈퍼 매파답죠.
네.
그러면서 지난 1년 반 동안 미한 연합 훈련의 규모가 축소된 데 대해서도 우려했습니다. 훈련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군사적 준비태세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전쟁을 억제시키는 능력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독자 선택 다섯 번째 기사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오늘 내용 다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북한의 SLBM 발사와 관련한 내용 먼저 살펴봤고요. 이어서 한반도 군사 충돌 시에 전 지구적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힌 미 국방부의 주장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을 살펴봤고요. 경제 제재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전문가의 분석과 함께 경제로 공개석상에 드러난 볼튼의 이야기도 알아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택성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아델이 부릅니다. Someone Like You.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이 시간에도 만났을 텐데요. 자,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거주하고 있는 김마태 씨의 사연입니다. VOA가 지난 2017년 김마태 씨를 만나봤는데요. 첫 번째 사연은 머물 수 없는 나라입니다. 미 중서부 일리노이주 시카고 동부 뉴욕과 서부 로스앤젤레스에 이어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시카고는 예술과 문화 그리고 건축미학의 도시로도 유명한데요. 미국 내 대형 호수 가운데 하나인 미시간 호수와 접해 있어 마치 해안가 도시처럼 느껴지는 아름다운 전경도 유명합니다. 이 도시에 거주하는 한인 인구는 15만 명으로 미국 내 한인 인구 순위로 다섯 손가락 안에 듭니다. 탈북자 수 역시 적지 않은 규모인데요. 시카고 지역 한인 언론사와 탈북자 지원단체들은 대략 30명쯤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40대 탈북 남성 김마태 씨는 미국을 제2의 삶의 터전으로 선택했는데요. 지난 2014년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해 곧바로 시카고에 정착했습니다.
이 눈은 언제 쌓인 거예요?
네?
이 눈은 언제 쌓인 거예요? 길가에 눈이 많이 있는데?
네, 이게 전주일 날이든가?
그 일주일 됐어요?
네, 눈이 날씨가 차니까 네. 녹질 않았습니다.
김마태 씨는 황해도 해주 사람입니다. 북한을 떠나온 지 3년이 채 안 돼 황해도 맛이가 그대로 느껴지는데요. 이제 미국에서의 세 번째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시카고의 겨울 날씨는 미국에서도 춥기로 유명하지만 김 씨에게는 대수롭지 않습니다.
그럼 눈이 이렇게 많이 오는 거 보면은 북한 생각나세요?
예.
북한 생각이 나느냐는 질문에 이름 모를 한 북한 아주머니 얘기를 꺼내는 김 씨.
네, 한 아줌이가 가는데 등짐을 메고 가는데 같이 가면서 아줌이하고 쭉쭉 말을 하는데 아이를 놓고 지금 그 시에 그 물이 좋다라니 그 술을 만들어온 걸 지금 시내에 팔아나간단 말인데 40리를 걸어서 아이를 지금 먹었죠 뭐 지금 이제 갓난 아이니까 야 이 나이 땐 좀 좋아질까요 하면서 그러는데 얼마나 불쌍한지.
추웠던 겨울 술 판 돈으로 옥수수 가루 좀 사고 야채 좀 사서 풀죽을 끓여 먹을 거란 얘기를 김 씨에게 했던 아주머니. 아이를 등에 업은 이 여인과의 대화는 김 씨가 북한 사람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사진 같은 생생한 기억이 됐습니다. 지금 북한 사람들의 삶과 뭐가 다르게 있느냐는 김 씨. 하지만 자신은 굶주림 때문에 탈북을 결심한 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배고픔이 뭔지 몰랐던 청년 시절, 자신의 탈북이 예고돼 있었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하는 김 씨는 이미 20대 나이에 북한 정권에 대한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미용평이 나간 데부터 혼났죠, 뭐 정확히 말해서. 그 사람하고 접촉을 많이 하면서 그 사회 구조에 대해서 정확히 알았죠, 또. 틀지, 군복을 다 벗고, 옷을 완전히 벗고, 옷만 벗는 게 둘째가 아니라, 강원은 그렇게 출당을 안 시키고, 혁명화라는 게 가장 힘든 중공업 부문에 가서 일하라. 노동자로구나.
1983년 남한으로 귀순한 이용평 전 대령 때문에 앞길이 막힌 친척의 불행을 지켜봤던 김 씨는 당시 처음으로 북한의 사회주의 구조에 대해 반감을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적 구조가 북한은 정부에 의해 기성된 사회구나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나는 무엇인가 하는 나의 정체성을 위해서 알게 됐지 뭐. 우리 집안의 정체성을 알게 됐지 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의 친척 둘이 다 자상농이었단 말인데 일제시기에요.
그런 일이 그 이후에 어떤 영향을 줬어요?
영향이 좀 많았습니다. 그 이후엔 또 대학을 내 의학대학을 갔습니다. 의학대학, 해수의학대학. 일이 불행인지 다행인지 행운인지 모르겠는데 뽑혀가지고 유학시험에 뽑혀가지고 유학을 가게 되고요. 가기 전에 강습을 해요. 강습. 소련은 1년을 강습하고 다른 체코, 웽그리아, 독일 이런 나라는 6개월 강습하고 보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기생이면서 소련을 받아주죠. 소련을. 그러니까 언어교육이든 역사교육이든 모든 걸 다 포괄적으로 배워준단 말이죠. 예비과.
예비과. 예.
북한 정권에 대한 막연한 반감에 사로잡혔던 김 씨는 당시 유학의 기회가 주어졌었다고 말했습니다. 유학길에 오르기 위해 1년에 걸친 교육도 받았습니다. 북한을 벗어나는 삶에 대한 막연한 생각이 외국에 대한 교육을 받으면서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유학길이 막히고 이후 결혼해 아들, 딸 낳아 살았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무역을 했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사업도 안 되고 거기다 건강이 나빠지면서 김 씨는 자신의 삶에 대한 그리고 북한 정권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졌습니다.
북한에서 비즈니스 하나가 많이 뺏겨서요. 북한 당국에. 저게도 한 차씩 두 번 뺏겼고 무슨 무역 비슷한 그런 걸 해서요. 마지막에는 또 쌀도 좀 뺏겼고 좀 이유 없이 나무나 그 북한에는 포우가 흉심이 많아요. 못하게 된 포우가. 뭘 하지 말라 뭘 하지 말라. 야, 이렇게 살지 못하다 좀 편안하게 살아야 되고 다음에는 그들하고 나하고는 한 길을 먹고 갔구나 또 생각했고 이? 북한 정권에 있는 사람들하고 내가 이?
정권에 대한 불만이 알게 모르게 드러났고 김 씨를 염려한 보위부 친구로부터 여러 번 주의도 받았습니다.
나라의 정권에 대해서 이 원망을 가지고 있다든가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걸 표현을 안 하지만은 어떠금씩 나간단 말이죠.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나가는데 그것이 다 귀에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그 귀에 들어가는데 그 나의 친구들이 머리를 흔들어 주더라고요. 나보고. 그러니까 너에 대한 자료가 좋지 않게 들어온다. 기자 같이. 그런 뜻으로.
상황이 이렇게 흐르자 김 씨는 점점 고향 땅을 떠날 마음을 품게 됐습니다. 나와 내 가족을 지켜줄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2014년 탈북 당시 딸만 데리고 나왔습니다. 부모와 아내 그리고 아들까지 사고로 죽고 없는 상황에서 남은 딸 하나 앞길을 염려해 행동에 옮긴 겁니다. 당시 무역을 하고 있었던 김 씨는 가진 재산을 거의 날렸지만 집 한 채만은 겨우 남겨놨었고 탈북을 위해 집을 팔았습니다. 배도 한 척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해수에서 나가려고 하시오. 해수 앞에가 연평도니까. 연평도까지 가깝죠. 그것도 또 일이 안 됐습니다. 배도 잘못 쌌고 또 배출항을 또 이루저라게 제동으로서 못 나가게 하고 딸 데리고 좀 정신없이 지금 방황하죠. 지금 청진이고 평양이고 다니면서.
그러다가 청진에서 여행자 집결소에 들어가게 됐다고 김 씨는 말했는데요. 그곳에서 딸과 함께 강제 노동을 하며 40일을 살았습니다.
여행자 집결소라고 해서요.
집결소.
네, 감옥이죠. 뭐 이러고. 거기에 딸과 함께 잡혀 들어갔다가 40일 동안 잡혀가서 강제로 노동을 하다가 이게 증명서를 준단 말이죠. 퇴소증이라고. 그거 가지면 아무데나 다 갈 수 있으니까요. 내가 그걸 또 듣으시니까요. 또 그걸 가지고 두만강적으로 갔대요. 내가 탈북을 못 하겠더라고요. 보니까.
탈북을 결심하고 떠돌기를 1년. 김 씨는 떠돌다 돈이 떨어져 평양으로 들어가는 등 딸과 함께 불안한 여정을 이어갔습니다.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들어보셨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았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1876년의 대통령 선거는 대접전이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한 주에서 일반 투표에 승리하면 그 주의 모든 선거인단 표를 독식할 수 있습니다.
결국 부정선거 논란에서 어느 쪽의 말이 맞는지 가려내기 위해 선거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민주당은 플로리다주의 개표 방법에 대해 조사하자고 했지만 공화당은 민주당의 제의를 거부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대표들이 절충안을 끌어내기 위해 비밀리에 회동을 가졌습니다.
민주당은 공화당의 러더포드 헤이스 후보가 대통령에 취임하는 데 동의하기로 했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32부 러더포드 헤이스 대통령 시대.
러더포드 헤이스 대통령 당선자는 남부주의 과격파 공화당원들에 대해 연방정부의 지원을 중단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협정 가운데는 남부 흑인들의 민권을 지원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행동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포함됐습니다. 러더포드 헤이스의 정치적 경쟁자인 민주당의 세뮤얼 틸든도 이 협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이 협정에 반대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제 나이도 많고 건강도 점점 나빠지고 있는데 이런 노인이 나서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러더포드 헤이스를 대통령으로 맞아 4년을 보내는 게 내전이 벌어져 4년을 보내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1877년 초 공화당의 러더포드 헤이스 후보가 제19대 미 합중국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러더포드 헤이스 대통령은 1822년 오하이오주에서 태어났습니다. 헤이스 대통령은 캐년대학과 하버드 법과대학의 우등생이었고요. 하버드대학을 졸업한 다음에는 신시내티에서 법률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남북전쟁 때는 북부군의 장교로 활약했고 남북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하원의원으로 선출됐습니다. 하원의원을 지낸 다음 헤이스 대통령은 오하이오 주지사로 선출됐고 주지사 재임 시절에 오하이오 주립대학 설립을 도왔습니다.
러더포드 헤이스가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국민들은 헤이스 대통령이 과연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내놓은 공약들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저는 러더포드 헤이스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 대통령 취임사에서 국가에 잘 봉사하는 사람이 당에도 잘 봉사할 수 있다며 국가를 당에 우선하겠다고 한 것도 믿을 수가 없고요. 또 어떤 인물들로 내각을 구성할지도 걱정입니다.
공화당 지도자들은 러더포드 헤이스 대통령에게 누구를 내각에 임명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헤이스 대통령은 공화당의 무릎에는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자신이 생각한 대로 강료들을 임명했습니다.
러더포드 헤이스 대통령은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와 루이지애나주에서 연방군을 철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연방군은 남북전쟁이 끝난 뒤에도 여전히 이 지역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헤이스 대통령은 남부의 민주당이 새로운 정부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공화당 지도자들은 러더포드 헤이스 대통령을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노예제에 반대하는 사람들 역시 헤이스 대통령의 뜻에 반대했습니다. 헤이스 대통령은 새로운 민주당 주정부들이 흑인들의 권리를 보호할 거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백인 민주당원들은 여러 해 동안 일부 남부주에서 정치적 지배를 계속해왔습니다. 이들은 흑인 민권을 거부했는데 이런 상황은 1950년대 가서야 민권운동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러더포드 헤이스 대통령은 대통령직은 4년 단임으로 끝낼 거라고 선언했습니다.
저의 대통령 임기 동안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연방 정부의 중대 개혁을 단행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선에 대한 부담이 없어야겠지요. 재선에 대한 부담이 없어야 더 과감하게 일을 추진할 수 있을 테니까요. 연방정부 개혁을 위해서 우선 연방정부의 불필요한 인력을 줄이는 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당 지도자들은 정부 인력 충원 때마다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왔습니다. 정부 내에 일자리를 두고 누구는 이 자리, 누구는 저 자리 하며 서로 나눠 가지기도 했고 또 정치력을 강화하는 데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연방정부 일자리가 더 이상 어느 특정 정치인을 위한 자리가 될 수 없도록 능력에 따라 발탁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 가장 인기 있는 부서는 재무부 산하 관세청이었습니다. 세관 직원들은 수입 물품에 관세를 매기면서 일부를 착복해왔습니다. 러더포드 헤이스 대통령은 뉴욕시 세관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했습니다.
모든 연방정부 공직자들은 정당과 전당대회, 선거운동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 정치인들은 연방정부 공직자들에게 정치 자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러더포드 헤이스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었던 1877년 여름, 미국에서 전국적인 철도 파업이 일어났습니다. 헤이스 대통령은 이 철도 파업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치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이 시기에 미국은 몇 년 동안 심각한 경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었고요. 공장과 기업들은 임금을 삭감했습니다. 볼티모어와 오하이오 지역의 철도 근로자들이 임금 삭감에 항의했습니다.
근로자들은 철도를 따라 여러 지역을 점거했고 열차 운행을 거부했습니다. 파업은 다른 지역으로 확산돼 나갔고 일부 지역에서는 파업이 폭동으로 바뀌어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일부 주지사들은 주방위군이 개입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주방위군은 폭동을 막을 만큼 강력하지 못했습니다. 주지사들은 헤이스 대통령에게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헤이스 대통령은 즉시 연방군을 분쟁 도시에 파견했고 연방군은 폭동을 진압하고 파업을 끝내게 했습니다.
미국 서부의 철도 문제는 러더포드 헤이스 행정부가 맞닥뜨린 큰 문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철도 문제는 노동 문제면서 이민 문제와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중부 태평양 철도 부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수많은 중국 노동자들이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부여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네, 벌써 10월이 시작됐는데요. 추운 날씨 건강 유의하시고요. 네, 끝곡 Holy Call의 Calling You 전해드리면서 저는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A desert road from Vegas to nowhere. Someplace better than where you've been. A coffee machine needs some fixing. And a little cafe just around the bend. I am calling you. I am calling you. A hot, dry wind blows right through me. Baby's crying and I can't sleep. But I can feel a change is coming. It's coming closer, sweet relief.